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가자지구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과 교전을 반복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교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1,5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6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처한 입장과 휴전 조건을 따져보고 나서 한시적 정전을 수용했다가 파괴하는 식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세계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30일 단거리 발사체 4발을 평안도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사나 동아태소위원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영사운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파도의 추억 함께 듣겠습니다.
파도가 밀리는 쓸쓸한 바닷가 한없이 걸었네 지난 날 정다웠던 모래 위에 그 추억 이제는 파도에 밀려 멀리 사라져 쓸쓸한 바닷가에 오늘도 나 홀로 한없이 걸었네 쓸쓸한 바닷가에 오늘도 나 홀로 한없이 걸었네 한없이 걸었네 한없이 걸었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묘향산 일대에서 네 차례에 걸쳐 동해 쪽으로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 전망대, 먼저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발사가 있었죠?
네. 한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0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네 발을 평안도 묘향산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7시 30분과 7시 40분쯤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지만 그러나 단지 몇 초 정도만 비행한 것으로 봐서는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또 오후 5시 50분과 6시쯤 같은 지역에서 역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이 추가로 발사됐으며 각각 210여 킬로미터와 130여 킬로미터로 사거리가 불규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 밝혀졌습니까?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군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300mm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300mm 방사포가 200km 이상을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300mm 발사포 시험 발사 때의 최고 사거리는 190여 km로 이번 시험 발사에서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륙인 묘향산에서 발사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언제 어디서든 단거리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앞으로 계속 발사체를 쏘아 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올 들어 각종 발사체 발사가 벌써 몇 번째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모두 16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달 26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300mm 신형 방사포를 비롯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102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mm 방사포 시험 발사는 올 들어 5번째이고 탄도미사일은 올 들어 7번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우려를 표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북한이 방사포를 쏜 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또다시 발사 관련 국제 규범을 어긴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30일 발사체를 쏘기 하루 전에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군 태평양 사령부 라클리어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핵 확산 활동과 핵미사일 그리고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욕망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주 유엔 안보리가 소집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되겠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 달 5일 산하기관인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기 위해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그리고 이행 강화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보리 회의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에 대해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며 만약 당장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위반 사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하원 청문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대북정책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청문회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맞아서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계속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 같은 압박 정책과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데이비스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으며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화의 문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북한은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제의에 대해서 한결같이 도발 행위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초기에 가시적 조치를 보고 싶다고 답변하면서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에 앞선 의미 있는 조치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6자회담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비판들이었습니까?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날선 공격이었습니다.
네.
우선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스티브 샤벗 위원장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샤벗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태만한 정책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애원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책을 중국에 위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없어지기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샤벗 위원장은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북한이 허위로 비핵화 조치들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의 스콧 페리 의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의원은 도대체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간은 얼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인내를 해야 하는가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조지아주의 더그 콜린스 의원도 전략적 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 정책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북한에게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북한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도 취임 초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미국의 북한 정책은 전략적 불인내 정책으로 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큰 성과를 냈다면서 파나마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의 청천강호가 적발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의 보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안보리에서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여러 유엔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특히 두 가지 점에 놀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북한 당국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놀랐고
네.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는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또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벨라루스와 쿠바, 이란, 시리아, 그리고 짐바브웨와 같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에 관한 미 하원의 청문회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미 국무부가 발간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어떤 보고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북한 이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등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헌법 등 법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국이 공인한 종교단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구타 등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전도활동에 관여한 주민들과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종교 자유와 관련해 북한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완전한 종교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카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죠?
네, 전 세계 12억 카톨릭 신자들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한국을 찾는 두 번째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한 생활과 초탈한 성격으로 근래 여러 명의 교황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2,800여 명의 내신과 외신 기자가 취재 기자로 등록을 마쳐 교황의 첫 번째 해외 방문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교황이 한국에 가면 어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가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아시아 청년 대회와 한국인 순교자 124인의 시복식입니다.
네.
아시아 청년 대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데요. 아시아 국가의 가톨릭 청년들과 주교단이 모이는 국제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복식은 복자 품계에 올릴 때 베푸는 예식이고요.
네.
복자는 신앙 때문에 순교했거나 성인으로 인정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집이라고 인정받는 신도를 가리킵니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 기간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교황은 여름 휴가도 포기하고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교황의 한국 방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교황 개인의 한국에 대한 애정도 방한 결심을 굳히는 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한국의 역사와 교황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군사 독재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 또 나란히 경제 위기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까지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불리는 자신의 방한이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톨릭 서울 대교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복음화를 위한 실천 활동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와 함께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등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각 국가의 선교 사업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통일 준비의 하나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이은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작은 슬픔 함께 듣겠습니다.
너의 눈가에 맺힌 작은 너의 슬픔을 나는 보았다오. 돌아설 수가 없어 아쉬움에 가려진 너의 슬픔이여. 행여 꿈속에라도 너의 모습 비칠 때면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질 거야. 어차피 헤어질 길이라면 어차피 돌아설 길이라면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추억으로만 남겨줘요. 지금의 시간 우리 저녁 노을 물드는 좁은 갈림길에 돌아설 수가 없어 아쉬움만 가득히 담은 두 그림자. 너의 말 없는 모습 나는 지울 수가 없어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질 거야.
This is not about impeachment. This is about his faithfully executing the laws of our country. The economy continues to struggle. The president has no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won't push his party to act on the good ideas that we've passed in a bipartisan fashion here in the House. The IR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 문제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추진 중인 인물인데요. 미국 공화당을 이끌며 하원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주인공은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입니다. 베이너 하원의장, 12선에 성공한 관록의 정치인인데요. 2011년 1월부터 하원의장직을 맡으며 공화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하원의장은 권력 승계 서열에서 대통령, 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이번 소송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하원의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어느 당이 다수당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이 추진하는 어떤 법안의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송 문제가 좋은 예입니다. 하원은 지난 30일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찬성 225표 대 반대 201표로 공화당은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의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 때문인데요. 이 법은 만들어질 당시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베이너 의장 측의 주장인데요. 일부 조항들의 시행을 법을 만든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늦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개혁법을 선별적으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6월 하원 의원들에게 정식 서한을 보내 소송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탄핵과는 다른데요.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나 과실을 범했을 때 의회가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탄핵을 의결하려면 하원에서는 과반수 찬성,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를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소송은 법원의 결정권이 있는데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런 움직임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정작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공세에 아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화당의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추진과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추진 중인 베이너 의장은 탄핵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의 이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겁니다.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것 같은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나 탄핵 모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는 베이너 의장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사태가 전개된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의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이스라엘 청소년 3명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이스라엘 청소년 한 명이 실종됐다가 다음 달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그 서안, 그 웨스트뱅크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사건 배후의 지목으로 보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이스라엘 극우단체 회원들이 그 네. 팔레스타인 청소년 한 명을 폭행한 후에 산채로 태워 죽이는 아주 그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네.
그 때문에 그 양측이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7월 8일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로켓 공격을 하면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7월 17일 가자 지구에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했는데요.
네.
충돌이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2008년 12월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어떤 곳입니까?
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서남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넓이는 유계산 7km 정도 되고요.
네.
남북으로 길이가 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네.
면적은 평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180만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쟁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요. 양측 간의 충돌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의 주요 목표를 하마스의 땅굴 파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땅굴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지상전을 계속 벌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반영하듯이 이스라엘 군 당국은 지난 31일 예비군 16,000명을 추가로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하마스의 땅굴 어느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나요?
네, 정확하게 몇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군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예.
지상전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이스라엘 군이 발견한 땅굴만 23곳입니다.
네.
콘크리트로 지어진 땅굴인데요.
네.
깊이가 최대 27m, 길이는 2.5km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테러용 땅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굴을 통해서 하마스가 무장 요원들을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군이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그 하마스 무장 요원들이 땅굴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비 초소를 급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납치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땅굴 건설에 $1,000,000 정도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 사망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훨씬 많은데요.
네.
1일 현재 집계를 보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거의 1,500명에 달하고 이스라엘인 사망자는 그 6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쪽 공격 현황을 보면 1일 현재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2,800여 건의 로켓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공격으로 명중시킨 목표물이 3,7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도 다시 폭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0일입니다. 유엔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임시 대피소로 사용해오던 그 학교가 폭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 분쟁 중에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네.
유엔은 이 폭격으로 2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폭격을 받는 바람에 사망자들 그 대부분이 잠을 네. 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미국도 입장을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 이제 애도를 표명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공격의 그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아,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이 유엔 학교가 공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유엔 학교가 폭격을 받아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당시 이스라엘 군은 폭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양측이 1일부터 72시간 임시 휴전을 수용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휴전이 깨져버렸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1일부터 4일간 임시 휴전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요.
네네.
휴전 동안에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안장하자는 거였습니다. 교전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망자들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네.
병원마저 폭격을 맞아서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네.
미국과 유엔이 이런 휴전안을 제시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을 수용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교전이 벌어지면서 휴전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로켓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휴전 시도가 성과가 없었습니다. 휴전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이스라엘의 입장이 워낙 확고합니다.
네,
하마스 땅굴을 모두 찾아내서 파괴하겠다는 건데요. 또 하마스의 로켓 공격 능력을 최대한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마스가 주변 아랍 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주변 국가들이 휴전 중재에 나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상황이 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하마스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 해결이 어려운 건 팔레스타인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대표 세력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는데요.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이죠. 웨스트뱅크를 점령하고 있고요.
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어느 한쪽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분쟁이 발생한 건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마스는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면서 직접 상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휴전 중재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를 보지는 못했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 오바마 행정부의 휴전 중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맞습니다.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휴전에 적극 나섰는데요.
네.
추가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면은 최대한 조속히 휴전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전 성사를 위해서는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말하자면 휴전에 대한 약속이죠.
네.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카타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마스와 접촉해서 휴전 중재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일각에서는 대화 대상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휴전을 논할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마스를 협상 상대로 휴전을 논하는 것은 하마스의 정치적인 입지만 넓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요.
네.
물론 케리 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협상해서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닙니다. 마우무드 아바스 수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미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휴전협상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 당사자인 하마스와 상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맞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가 하마스의 포로로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포로로 잡힌 병사를 이스라엘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 선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해서 5년간 붙잡아놨는데
네.
결국 팔레스타인 죄수 천여 명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먼저 제재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유럽과 미국이 지난 29일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는 그 개인과 조직에 국한되어 왔는데요.
네.
새 제재는 대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은행 등 그 금융권이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요.
네.
러시아 금융권 30%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심해 시추 작업에 쓰이는 기술 이전도 제재가 되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외국 자본이 러시아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올해 당장 350억 달러의 그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유럽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 전격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유럽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그 사태의 그 외교적 해결을 모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7일 그 말레이시아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인 건데요. 미국과 유럽은 그 여객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내 반군이 쏜 그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 반군에 대한 지원을 적극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네.
러시아는 그 지금까지 이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네.
유럽이 이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가 러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저해왔는데요.
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그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 유럽연합이 올해 6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가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유럽이 미국과 공조를 취한 것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사정과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그 일단은 받아들여서
네.
러시아에 대해 상징적이나마 그 제재를 취하긴 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한다. 이런
네.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러시아에 대한 그 추가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호주도 현재로서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일단 제재를 그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제재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에너지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그 입장도 내비쳤는데요. 그렇지만 당장은 대규모 보복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의 그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당장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제재의 강경 대응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러시아로서는 미국, 유럽과 장기적인 대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모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의 그 요구대로 반군에 대한 지원을 그 끊자니 서방에 그 항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분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 소련으로부터 그 독립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그 갈등, 또 이로 인한 그 우크라이나 내 그 분열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한때 구소련의 그 체제 아래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걸 원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게 된 건데요.
네.
사태 초반에는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압박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네.
우크라이나의 그 친유럽 행보에 제동을 건 건데요.
예.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내분을 겪었고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그 동부 두 개 주가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기치 않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터지면서
네.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객기 격추 사건은 러시아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요.
예.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그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여객기를 직접 격추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반군의 군사 지원을 그 해온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코너에 몰려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인한 피해도 클 것 같은데요.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엔이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이 본격화한 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집계한 결과
네.
1,100여 명이 사망하고 3,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특히 유엔이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인권 침해 사례인데요.
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납치 등 그 인권인 유린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4월 이후에 그 800여 명이 그 반군에 의해 납치가 되거나 구금됐다고 합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